세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불신자 이웃들도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권위를 필요로 하고 그 올바른 권위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권위든 세상적 권위이든 건강하게 행사되는 권위를 만나는 것 또한 흔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정부는 그들의 신앙과 배치되는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예수 믿는 노예들은 불신자 주인이 다스리는 가정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인과 종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어쩌면 그리스도인 주인에 의해서도 행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간 삶의 현실이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에서 그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18절 이하에서는 가정교회 안에 있는 종들에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은 17절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신약성경에서 형제라고 할 때는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 왕은 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명령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불신자 이웃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죠. 그 불신자 이웃들도 존중하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한 종들도 존중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품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존중해야 할까요? 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나요? 베드로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 이 표현은 굉장히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모든 인간 창조물이에요. 모든 인간 창조물.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창조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창조물을 다시 의역해서 그 창조물이 뭐겠는가?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 창조물은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모든 인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창조물, 모든 부류의 인간들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후자의 번역이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에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간을 존중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모두에게 순종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그들 때문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피차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 그들의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그들의 성별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 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주인이든 종이든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노예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는 1세기 사람들이 노예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와 사뭇 다른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의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인의 몸이 조금 더 연장된 것 정도로 노예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 속에 있는 사회적 계층이 교회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평소 때처럼 교회 안에서도 종들은 주인의 지시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종이야말로 가장 큰 고난의 삶에 노출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가정교회 안에서 큰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노예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을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노예를 존중하고 노예에게 주는 명령일까요? 오히려 노예를 더 힘들게 하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종들에게만 명령을 주고 주인에게는 아무런 명령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세기에 노예들에게 윤리적인 명령을 줄 때에는 노예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예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주인들을 통해서 노예들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는 그 윤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없는 동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통해서 노예에게 명령을 간접적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종들을 가장 먼저 불러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종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주인이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든 너희는 주인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하나님 때문에 주인을 존중하라고 하는 아주 수준 높은 삶의 윤리를, 삶의 철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주인보다 삶의 깊이와 인격이 더 위에 있는 종의 삶을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주인이든 관용을 베푸는 주인이든 아니면 까다로운 주인이든 그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까다로운 주인도 존중해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함으로써 베드로는 지금 노예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1세기 신앙 공동체 속에도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간관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인간관의 교회가 잠식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자들, 그 가운데에는 가정교회의 리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유력한 자들끼리만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 교회에 종들이 나중에 와보니까 이미 주인들이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고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삶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1세기 로마 제국의 지식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가르치고 있는 바가 뭐였는가? 이 온 우주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조직이 아주 촘촘한 위계 질서로 짜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계 질서 속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죠? 높은 사람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죠? 낮은 사람은 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죠?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역할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몸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더 중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덜 중요한 지체일수록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리고 보호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이 한 공동체 속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회자와 설교자가 오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죠?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부정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1세기 사람들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역할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희는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 자리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예외가 아니겠죠. 종이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속한 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마저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가치의 토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인간의 가치를 그 사람의 지위로, 그 사람의 역할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로, 그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비교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갑질하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천박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대가 강요하고 있는 인간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른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는 어떠한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공동체도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도 고넬료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족적인 편견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도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삶의 방식에서 복음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오랜 시간을 요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 모두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찾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대답을 자신 가운데서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해야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내가 내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존재의 궁극적인 가치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그들을 동일하게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들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무엇보다 복음의 가치관을 선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동시에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가장 먼저 종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한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로 3장에 가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여인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1세기 가정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순서대로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러한 연약한 자들, 양무리를 돌보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시험이 들면 연약한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먼저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옆에 어떤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모든 인간을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존중하고 피차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베드로는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부당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방식으로 응답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보여주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삶의 방식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왕과 총독을 언급하고 있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라. 이 단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세속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내에 더 큰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 왕과 총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베드로는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기 위해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총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총독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죠. 실제로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 때, 그리스도인 핍박 때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황제와 총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황제를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 각 지역의 총독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짐승과도 같은 왕과 총독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할 때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어리석은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사람들은 왕과 총독밖에 없습니다. 이 왕과 총독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어리석은 왕과 총독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식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을 선행으로 직역을 하면 잠재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그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방식으로 대응하라라고 하는 원리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1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보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복음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의 체계, 복음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의 체계,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방식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베드로는 종들에게도 주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을 주님 때문에 존중해라. 종들이라도 존중해주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라도 존중하고 순종해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관에서 흘러나온 삶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가치관에 대해서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16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왕과 총독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삶의 방식으로 총독과 왕의 어리석고 무식한 말에 대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할 때 쓴 이 동일한 동사를 왕을 존대하라 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번역에는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로 띠마오라고 하는 같은 동사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왕도 존대해라. 왕도 존중해라.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냐? 거기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 종이 까다로운 주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부당한 권위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죠? 누구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일까요? 두려워할 자는 방금 17절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주인을 주인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정의 질서를 세울 권위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을 인정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아무리 악한 주인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난데 변함이 없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까다로운 주인 그에게 그가 존대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9절에서 그러면 그 주인이 부당한 고난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여러분, 이 명령은 1세기 종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고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부당한 고난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정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종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 요구에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참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 처한 고난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주인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억울하지만 차라리 성도가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고난을 당하면 차라리 낫지 아무런 잘못할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인다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라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보니까 그리스도인 종이 자신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해도 자신을 존중해요. 까다로운 주인을 존중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에도 의연하게 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선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종이 자기보다 나아요. 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관된 삶의 방식이 자기보다 더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더 고차원적인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보다 이 종이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도 금방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방식으로 너에게 다가오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응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까다로운 주인도 있고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포상하고 악을 벌하는 총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총독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응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응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권위를 세워가는 것이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속에서 권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교회야말로 권위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모든 질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권위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권위든 간에 권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당신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권위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 가진 사람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많은 갈등이 권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권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대개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순종하든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사람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권위를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이상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권위의 통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 권위가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권위에 순종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지금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점에서 권위는 일종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은사로 여기지 않고 계급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권위를 계급으로 아는 사람들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할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면 반드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권위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은사라면 더 큰 권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권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죠. 마땅히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권위에 따르는 책임과 희생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한 교회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권위의 문제로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권위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인정도 없고 권위에 대한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단순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떠한 기준에서 누구를 따라가면서 이 권위의 문제에 접근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21절 이하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가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온전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온전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 그 속에 우리의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로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너희 삶에 어떠한 위기를 당할 때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턱대고 그 시대의 권위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과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유대인의 산헤드린 총회와도 예수님은 결을 달리하셨습니다. 더 크게는 황제가 제시하는 무력을 통해 평화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과 의견을 달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따랐던 올바른 권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주신 소명을 그 마음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속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붙잡아야 될 완전한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당한 가치관을 제시하는 모든 이 땅의 권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의 가치관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가치관을 부당한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들이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신에게도 그 기준을 들이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에게 충동질 당했을 때에도 악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라도 상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에게 대항하다가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다가 복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왜 경계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를 그만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당한 권위에 대응하다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24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노예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라도 예수님은 이 소명을 생각하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죄에 붙잡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소명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희생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위에 더 큰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내가 그분의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그럴 때에만 내가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당한 권위로부터 불의한 고난을 당하셨을 때 마음에 품었던 기준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이 주신 소명을 따라갈 때에만 인내하고 진실하고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종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가 참 어렵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목회가 쉬우면 아무나 하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예수를 따라가려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품어야 될 삶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면 하나님도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허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우리가 당하는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학 수업을 들을 때 상담학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 will lead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Where you do not want to go.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To produce you.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What you cannot produce by yourself.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여러분의 인격, 서울교회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는 서울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원인으로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잘못된 마음의 동기들과 진실하지 못한 마음의 동기들, 내 마음의 사욕들이 부딪혔을 때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실까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진실되지 못한 동기들,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는 사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고난을 통해서 금보다 귀하게 연단되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고난에 지고 말 것인가? 관건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예수를 끝까지 붙잡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교회가 따르는 신조를 붙잡고 있다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죄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사욕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그것에 노예되어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기와 갈등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엇보다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그 가운데에서, 그 노예됨에서 해방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기인되었는지 선명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교회가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도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삶의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세상의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독창적인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부당한 권위에 대한 저항,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600만 명입니다.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 제가 들은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프랑스 르샹봉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프랑스 개혁주의자들, 위그노라고 하죠. 그 위그노들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독일군의 추적을 피해서 르샹봉이라고 하는 마을에 숨어들어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이 유대인들을 독일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옷장에도 숨기고 벽장에도 숨기고 지하실에도 숨겼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오고 이제 숨길 수 없는 적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겠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아이들부터 입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을 했습니다. 자기의 가족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독일군이 와보니까 합법적인 프랑스인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르샹봉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려준 유대인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길에 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시간이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져다 나왔습니다.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그 열차의 한 칸도 거기에 가져다가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그 박물관의 마지막 전시장에 가면 유대인들을 살려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불가리아에 있는 정통교회는 그 교단이 나서서 유대인들의 명부를 넘겨달라고 하는 독일군의 요구에 불가리아 정부가 응하려고 하자 불가리아 정통교회가 나서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살려준 유대인들이 5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르샹봉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르샹봉 마을의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안드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동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유대인들을 구해주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누군지 모른다. 다만 인간이 무엇인지 알 뿐이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간을 왜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하면 경쟁하고 나보다 아래에 있으면 갑질하고 내 위에 있으면 부러워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세뇌하는 인간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다르게 접근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모든 가치관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우리가 이전에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관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듣지 못했습니다. 길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너희가 돌아왔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목자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독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독 되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의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